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6시부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일본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운영하는 감시 자산에 발사체가 수차례 포착됐다는 사실과 함께 최고 고도는 약 2km, 비행거리가 약 200km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관리는 VOA에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오늘 미 상원 정보위 청문위원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 의혹에 대해 증언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미국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에 앞서 어제 공개한 서면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와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한 다음 날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확답을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에서 어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의 범인들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한 이란 국적자들로 드러났습니다. 이란 정보국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범인 6명 중 5명이 과거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모술에서 ISIL 대원으로 전투에 참여했었다며 이들은 지난해 8월 이란으로 돌아와 ISIL 지도부의 지휘 아래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자살 폭발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이란 당국은 이번 연쇄 테러 사건의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12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으며 4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이 민간인 200여 명을 학살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오늘 ISIL이 이라크 모술 서부 지역을 탈출하려던 민간인 231명을 살해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학살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사이 알시파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엔은 이와는 별도로 모술 서부 잔질리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50에서 8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IL 점령지였던 모술은 지난 2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이 동부지역 탈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ISIL은 모술 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수천 가구가 ISIL에 의해 모술 지역에 갇혀 탈출길이 막힌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나라들과 카타르의 국교 단절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이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셰이크 사바 쿠웨이트 국왕은 지난 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데 이어 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카타르 국왕을 각각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셰이크 타밈 카타르 국왕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영내 모든 나라가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과 극단주의 전파를 막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오늘 총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을 발표한 지 52일 만입니다. 이번 선거는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선거와 2015년 총선,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와 함께 지난 3년간 영국에서 실시된 주요 4대 선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메이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자정 무렵 선거 결과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아마도 오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눈이 미국의 수도인 이곳 워싱턴 DC로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장에 대한 미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증언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워싱턴의 분위기는 마치 한편의 대장 영화나 인기 드라마를 연상케 할 만큼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NBC, CBS, ABC 등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CNN, Fox 등 이 케이블 방송사도 이번 청문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열기는 지난 1954년 메카시 청문회, 1973년 워터게이트 청문회,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청문회 버금갈 정도의 관심이라고 언론은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워싱턴 시내 일부 술집과 음식점들은 이례적으로 오전 9시나 10시쯤 문을 열고 청문회 관련 특별 음식과 술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가게 안의 모든 텔레비전 화면이 스포츠 채널이 아닌 보도 채널과 청문회 관련 영상에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 시간 뒤에 시작될 청문회를 앞두고 워싱턴은 긴장과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9일 금요일 북한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6도, 신의주 16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에서 25도, 함흥 15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호세 펠리시아노의 노래입니다. Once there was a love, 한때 거기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Once there was a love deeper than any ocean. Once there was a love filled with such devotion. It was yours and mine to hold and cherish and to keep for a lifetime. Then you went away on that lonely day. Once there was a love, now I don't know how I can go on. Somehow I feel so all alone, wondering where I've gone wrong. Once there was a love that will never come again, so let's not pretend. Once there was a love
But that was long ago. Now I don't know how I can go on. Somehow I feel so all alone, wondering where. Never come again, so let's not pretend. Once there was a love, but that was long ag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중국이 파키스탄에 이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외 군사력 확장 실태를 자세하게 짚었는데요.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테헤란 동시 테러 배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고 이란 정부가 비판했고요. 이 앞으로는 중국으로 유학 가려면 이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해외 군사력 확장 실태를 조명한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중국이 국외 군사 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파키스탄에 두 번째 해외 기지를 지을 전망이라고 미 국방부가 짐 매티스 장관실 명의로 화요일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 안보 현황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20년까지 미군의 버금가는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 인민해방군 개혁 작업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공표한 군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연합참모부 산하의 해외 작전국 운영 현황을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예, 중국군 연합참모부의 해외 작전국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예, 말 그대로 중국 밖에서 벌이는 군사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100쪽짜리 보고서에서 중국군 해외작전국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간 강도 높은 파병 활동을 중국으로부터 먼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 당사국들을 상대로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주변에서 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외부의 개입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예,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파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항목, 이 부분이 주목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해외 파병 역량 강화는 중국군이 신설한 연합참모부 해외작전국의 핵심 기능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군 당국이 파키스탄에 이 두 번째 해외 기지를 지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수에즈 운하 인근의 지정학적 요충주인 지부티 정부와 이 첫 번째 해외 군사 기지 사용 계약을 지난 2015년 말 맺었고요. 10년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중국이 파키스탄에 두 번째 군사 기지를 지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뭔가요?
예, 파키스탄은 중국의 무기 수출 주요 시장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0억 달러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가까운 90억 달러어치가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예, 최근 파키스탄 군이 사용하는 주요 무기들이 대부분 중국제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이 이 파키스탄에 잠수함 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파키스탄이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이 파키스탄과 이웃나라인 인도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을 비롯한 이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배경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핵심 대외정책인 일대일로 경제협력사업의 주요 참가국 중에 하나여서요. 이 군사기지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이 경제지원이 용이하다는 점도 큰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파키스탄에 5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발전소와 도로, 철도 그리고 항구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도 이 중국군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파키스탄이 중국군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먼저 지정학적인 이점으로는요, 이 파키스탄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점과 이 파키스탄의 간다르 항구에서 아라비아 반도가 가까워서 이 중동에서 작전을 펼치기 용이한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간다르에 중국이 군사시설을 지으면 이 파키스탄은 주변 인프라와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키스탄과 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예. 미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미 국방부의 보고서를 무책임한 억측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의 우호적인 협력은 제3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중국 내 전문가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난징대학교에서 국제안보를 가르치는 팽추 교수는 영국신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미 국방부 보고서를 평가했습니다. 이 추 교수가 말한 이중잣대란 이 세계 각국의 방위를 돕고 있는 미군의 활동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2020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군사 굴기 목표 어디까지 왔는지 그 현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20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운영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전력만으로도 이 전차 만여 대, 전투기 5,200여 대, 잠수함 60여 척, 그리고 항공모함 한 척을 실전에서 운영 중인 세계 3대 군사강국입니다. 이 조만간 국산 항공모함 한 척을 추가로 취역시킬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이 실전 배치 단계입니다. 이 앞으로 실전 운용 항공모함 수를 6척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인데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러시아를 따라잡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중국군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예상되는 도발과 이익 침해 행위로 등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 이란 의회와 혁명 지도자 묘를 동시에 공격한 테러가 있었는데요. 이를 놓고 이란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 테헤란 시내 동시 테러 공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불쾌하다는 글을 오늘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자리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이란 의회와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 묘를 동시에 공격한 테러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테러를 후원하는 국가들이 그들이 조장하는 악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네, 이란 당국은 테러의 배후에 대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 테러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도자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면서 이 테러의 배후에 미국과 사우디가 개입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로 복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테헤란에서 발생한 이 동시 테러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무장 괴한들이 어제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의 국회의사당과 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지도자이자 국부로 불리는 아야톨라 호메이니 전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묘를 동시에 습격했습니다. 이 총기를 난사하고 조끼 폭탄을 터뜨리면서 인질극을 벌였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 4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사건 직후에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이란은 이 무력 공격이 빈발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있으면서도 이 좀처럼 테러가 일어난 적이 없어서 이번 사건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시아파와 수니파,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요.
네. 이번 테러가 ISIL이 벌인 사건이 맞다면 이들이 이란에서 감행한 첫 테러인데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근거지를 잃어가고 있는 ISIL이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이 시아파 주도국가인 이란 수도 한복판에서 시아파 성지로 꼽히는 호메이니 묘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슬람 종파 갈등이 극단적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앞서서도 이 종파 갈등에서 비롯된 무더기 외교 관계 단절 사태가 있었죠.
네, 이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수니파 7개 나라가 이 걸프 지역 반도국인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동시에 단절하면서 이 교통과 물자 거래 등을 일제히 봉쇄했는데요. 이 카타르가 급진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 이란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이처럼 중동에서 이슬람 종파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커지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 당초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7개국의 카타르 봉쇄 사태가 이 자신의 중동 방문 성과라면서 이 테러 공포가 종료되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향을 튼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셰이크 타밈 카타르 국왕과의 통화에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이 앞으로는 중국의 정치 이론이나 문화 등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은 앞으로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 역사 등에 관한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부와 외무부 그리고 공안부는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학생 관리 방법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특히 정치와 철학을 전공하는 외국 학생들은 이 중국의 법규와 정치 이론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단 본토 중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해당되고요. 이 홍콩과 마카오 또 타이완으로 가는 유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현재 중국의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 수는 44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한 해 전인 2015년보다 1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7만 명이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미국, 태국, 파키스탄,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또 북한 유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 학생들의 종교 행위, 종교적인 행위도 금지된다고요?
네. 학교 내에서는 전도와 종교 집회 등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다 금지됩니다. 단 학교 측은 외국 학생들의 종교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해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외국 학생들의 종교 활동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달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어제 코미 전 국장의 모두 발언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그간의 언론 내용이 언론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어제 정보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원 청문회 소식 알아본 뒤 그동안 미국 역사에서 관심을 모은 여러 청문회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미국인들의 관심이 연방의회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달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 관리들이 내통했다는 의혹을 이 상원 정보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9일 경질된 코미 전 FBI 국장이 오늘 상원 정보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히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된 이후 처음으로 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여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코미 전 국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어제 정보위가 오늘 청문회에서 코미 전 국장이 읽을 모두 발언 전문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이 코미 전 국장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언론 보도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는지 문제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고 앞서 이 뉴욕타임즈 신문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코미 전 국장이 이에 대해서 본인은 항상 정직하겠다는 점만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코미 전 국장이 발표한 이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이 점이 확인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 저녁 식사 자리가 코미 전 국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었죠.
네. 하지만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만났고요. 또 자신 혼자만 초대됐다는 사실을 식사 자리에 가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충성 맹세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이후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이 만난 것이 이날 저녁 식사 자리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8일에 이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있던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이 정보 기관에서 입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코미 전 국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코미 전 국장에게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다음 날인 지난 2월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혼자 남게 한 뒤에 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그만둬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코미 전 국장은 이 플린 전 국장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했을 뿐 수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날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코미 전 국장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메모를 썼고 이를 일부 측근에게 보여줬고요.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는 다시는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과 단둘이 있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모두 이 모두 발언에 실려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수사를 모두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코미 전 국장은 보고 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 플린 전 보좌관 관련 수사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3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 때문에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구름을 걷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4월 11일 통화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코미 전 국장에게 그동안 매우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코미 전 국장은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할 경우 상황이 달라지면 나중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공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조사하면서 이메일 문제를 조사하면서 이 7월에 혐의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가 10월에 다시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코미 전 국장의 모두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코미 전 국장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크 캐소위치 변호사는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에 기뻐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통령의 계획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나 맥다니엘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위원장 역시 비슷한 맥락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면서 코미 전 국장의 성명은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말해온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죠. 이 민주당의 애덤 슈퍼 의원은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퍼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대화는 백악관이 FBI를 홍보에 이용하려고 했고 또 미국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온전함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사법 방해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사법 방해로 규정짓기는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직 FBI 관리는 VOA와 인터뷰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단지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정부 관료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의 미숙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협상을 하듯이 접근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에 앞서 어제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여러 정보수장들의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마크 로저스 미 국가안보국 NSA 국장,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요?
네, 원래는 이 해외정보감시법의 이 조항을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과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로저스 NSA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never been directed to do anything I believe to be illegal, immoral, unethical, or inappropriate.
네, 어떤 불법 행위나 비도덕적인 일, 윤리에 어긋나거나 적절치 못한 일을 하도록 지시받은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기억하는 한 NSA 국장으로 일하면서 그런 압력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로저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코츠 DNI 국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수사에 개입하란 압력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에게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또 지난 화요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장에게 FBI 수사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보도 내용을 부인한 건가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의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이 이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진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런 요청을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코츠 DNA 국장에게 추궁을 했는데요. 코츠 국장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I don't think this is the appropriate venue to do this in. Given that this is an open hearing and a lo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네,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 청문회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코츠 국장은 또 이 법적으로 답변을 거부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특권으로 증언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공개 청문회가 아닌 비공개 석상에서는 답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가 인기 스포츠 경기에 비유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주목받은 청문회가 있었습니까?
네, 아주 많습니다. 당장 뭐 지난 2015년에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청문회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이 선두 주자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이 벵가지 조사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의 미국 영사관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이었는데, 이날 청문회가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벵가지 사건이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클린턴 전 장관의 청문회는 최근의 일인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가요?
네, 또 1991년에는 클레런스 토마스 당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아니타 힐이란 여성이 토마스 지명자에게 전에 이 성적으로 희롱당한 일이 있다고 증언한 건데요. 토마스 지명자가 결국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만 이 청문회는 직장 내 여성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 말 당시에 일어난 이란 콘트라 사건과 관련한 올리버 노스 중령의 청문회, 또 1970년대 초 워터게이트 스캔들 청문회가 미국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런 청문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인 1912년에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80명이 넘는 증인들이 출석해서 구명 보트 부족 문제, 또 선장 측이 빙산 경고를 무시한 문제 등 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게 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1,50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1편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2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미국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하게 되죠. 이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로 닐 암스트롱 일행이 달에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초석을 놓았던 케네디가 이 세상에 없던 때 이루어지죠.
예, 케네디 대통령은 흑백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면서 민권 증진에도 힘을 기울였는데요. 재임 중에 발생한 미시시피 대학 사건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시시피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1961년에 제임스 메레디스라는 흑인 청년이 이 주립대학인 미시시피 대학에 원서를 냅니다. 그러나 입학이 거부됩니다. 학생은 소송을 냈죠. 여러 차례 소송에서 흑인 학생 입학 거부가 위헌이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폭동으로 이어지죠.
당시 케네디 행정부의 주무장관이었던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였는데요. 로버트 케네디가 이 연방 군 병력을 보내서 폭동을 진압하게 되죠.
네. 이 메레디스라는 학생은 이렇게 해서 1962년 10월 1일에 군인들이 호위를 하는 가운데 등교를 합니다. 이로써 미시시피 대학에는 당시 118년 역사에 처음으로 흑인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죠. 미국의 민권운동 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학교의 흑백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하죠.
예.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재임 중에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기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이 1962년의 일인데요.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극심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이 소련을 훨씬 앞서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소련은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혁명에 성공한 쿠바가 소련에 미사일을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이 쿠바는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소련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요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물론이죠. 이 소련 미사일을 그곳에 갖다 놓기만 하면 미국 저 서북쪽 끝만 빼고는 전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밀히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 또 전문가들을 쿠바에 보냅니다. 이 쿠바 현지에서는 미사일 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예. 자,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몰랐나요?
몰랐죠. 그러다가 1962년 10월 14일에요. 미국의 고공첩보기 U2기가 쿠바에 건설 중이던 미사일 기지와 부품을 운반하던 선박 등의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자 케네디 대통령은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련의 행동을 무력으로 저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드디어 케네디 대통령은 결정을 내립니다.
I have directed that the following initial steps be taken immediately. To halt this offensive buildup,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제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합니다. 아울러서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해서 무려 90척의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합니다.
예. 자, 이런 그 초강수를 둔 데 대해서 소련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소련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는 미국의 쿠바 봉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죠. 그리고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자국 선박들에게 미국의 봉쇄를 뚫고 쿠바로 강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맞닿는 곳에서 모두 위험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 세계는 핵전쟁의 불안감에 떨었고요. 미국의 학교와 가정에서는 대피훈련 또 방공호를 파는 작업이 실시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시시각각 긴박한 소식을 전합니다.
Cuba became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Here centered the most critical threat of global war.
자, 그렇다면 이 한반도도 무사할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동서양 진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도 물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저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
이 어른들이 계속 라디오를 들으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저도 제 친구들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극도로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았던 상황인데 어떻게 사태가 수습이 됐습니까?
이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사실이 폭로된 지 13일 만인 10월 27일에 크루시초프는 미국이 터키 내에 미국 미사일을 철수를 하면 쿠바에서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소련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후르시초프가 먼저 한 발 물러선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 같은 맞교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요. 세계는 전면적인 핵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얼마나 현명했는가를 두고두고 칭송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당하는 이 비극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에는 왜 간 겁니까?
네, 1차 임기의 3년 차를 마무리해 가던 케네디 대통령은 재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영 좋지 않은 댈러스로 유세를 간 거였죠.
네.
케네디는 영부인 재클린과 함께 댈러스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에 케네디 대통령과 이 존 코넬리 텍사스 주지사 내외가 탄 무게차가 오픈카죠.
네.
이 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던 중에 한 창고 건물에서 세 발의 총탄이 발사됩니다. 이 총탄은 케네디 대통령의 뒤쪽에서 날아와서요. 한 발은 대통령의 목을 관통하고 한 발은 머리를 타격합니다. 이때 존 코넬리 지사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카퍼레이드를 중계하던 기자도 너무 놀라서 숨이 막 차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급히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요. 케네디는 30분가량 호흡이 붙어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네. 자, 같은 날 이제 저격범으로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오스월드는 왜 케네디를 암살한 거죠?
이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그의 암살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요. 그가 평소 사회에 불만이 많던 공산주의자였다. 단독 범행이었다 이런 정도의 잠정 결론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 가해자인 오스월드는 잭 루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고요.
예.
이 잭 루비도 곧 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관련자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묻히고 말았죠.
예. 자,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부통령이던 린든 B. 존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네. 이 존슨 대통령은 사건 당시에 함께 텍사스주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마지막에 이 존슨의 텍사스 목장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해서 세계가 충격이 빠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에어포스 원 공군기가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존슨은 이 비행기 안에서 제36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죠.
네. 자, 1963년 11월 24일 이 전 국민이 애도하고 세계 92개국의 국가 원수와 사절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게 되죠. 그의 유해는 알링턴에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이터널 플레임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얘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ll through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pull through?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id you hear about Charles and Henry's car accident?
Yes, I did. It's so unfortunate. Are they still in the hospital?
Yes, they are.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That's great to hear that they will be able to pull through.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Did you hear about Charles and Henry's car accident? 찰스와 헨리의 교통사고 소식 들었니? 라고 하자 제가 Yes, I did. 소식 들었어. It's so unfortunate.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Are they still in the hospital? 둘 다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Yes, they are.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아직도 병원에 있어. 심하게 다쳤지만 의사 선생님은 회복할 거라고 확신하셨어. 라고 하자 제가
That's great to hear that they will be able to pull through.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ll throug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id you hear about Charles and Henry's car accident?
Yes, I did. It's so unfortunate. Are they still in the hospital?
Yes, they are.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That's great to hear that they will be able to pull through.
Today's expression is pull, P-U-L-L, pull through, T-H-R-O-U-G-H, through, pull through. Pull through means to endure or survive something difficult. It may be that you survive a trouble or an illness. Pull, pull이라는 동사는 끌어당기다는 의미고 through, through는 무엇을 통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ull through라는 표현은 아주 힘든 일을 해내다,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나 힘든 일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위기를 이겨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pull through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제이슨이 찰스와 헨리가 심각하게 다쳤지만 의사 선생님은 회복할 거라고 확신하셨어 라고 했죠.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 believe that you will pull through this difficult situation 라고 하면 전 당신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Pull through. 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Charles and Henry's car accident?
Yes, I did. It's so unfortunate. Are they still in the hospital?
Yes, they are. They sustained serious injuries. But the doctor is confident that they'll pull through.
That's great to hear that they will be able to pull through.
Let's review. Pull through means to endure or survive something difficult. Pull through. Pull through. Pull throug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Soge 632년 6월 8일 오늘.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로 현재 아라비아 반도와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일대에 퍼져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서기 570년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의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산속 동굴에 들어가 명상과 단식을 하며 인생의 참뜻을 구하던 마호메트는 40살 때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마호메트는 자신을 신의 예언자라고 주장하며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알라 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계급타파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후 마호메트는 10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이슬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이슬람교 신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에 이릅니다. 1969년 6월 8일 오늘 미국의 대표적 미남 배우인 로버트 테일러가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1911년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테일러는 1934년 영화 핸디 앤디로 영화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테일러는 영화 추니와 애수를 포함해 총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미국의 대표 미남 배우로 자리잡게 됩니다. 로버트 테일러의 출연작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영화 워털루 브릿지, 즉 애수입니다.
Look here, I can't take it. It means so much to you.
You better have it. I was beginning to rely on it too much.
That's wonderful kind
of...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영국의 청년 장교와 무용수의 비극적인 사랑과 이별을 그린 영화로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로버트 테일러의 장례식에 참석한 그의 오랜 친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테일러는 단순한 미남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존중할 줄 안 훌륭한 배우였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